청취자님, 지금 연봉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3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을 매년 버는 대도시의 전문직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네, 아주 전형적인 고소득자네요.
그렇죠. 이 사람은 막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아이들을 비싼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그 겉보기에는 완벽하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삶이죠.
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져서 딱 한 달만 일을 쉰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현금 흐름에 엄청난 타격이 오겠네요.
맞아요. 바로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당장 다음 달 주택담보 대출 이자를 못 내서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연봉 7만 달러를 받는 중소도시의 맞벌이 부부가 있다고 쳐볼게요.
아, 소득이 앞선 사례보다 훨씬 적은 경우군요.
네네. 이들은 낡은 차를 타지만 빚이 하나도 없고 언제든 원할 때 1년 정도는 일을 딱 쉬고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있죠. 청취자님, 과연 이 두 사람 중 진짜 부자는 누굴까요?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핵심 주제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7월 13일에 발행된 코리아 베스트와 더 아메리칸 뉴스페이퍼의 최신 보고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진짜 차이라는 심층 자료를 저희가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청취자님, 미리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오늘은 그 매일 마시는 커피값을 아껴서 부자가 되라거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명상을 해라, 약간 이런 뻔한 자기계발서의 잔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이 심층 분석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와 빈곤의 격차가 단순히 개인의 성격이나 뭐 의지력, 노력의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밝히는 거거든요.
아, 구조적인 진실을 규명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오늘 다룰 보고서는 우리의 출발선, 사회적 제도의 설계, 그리고 현금 흐름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잔혹할 만큼 정직하게 누적되는지를 해부하고 있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청취자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메커니즘들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우리가 부의 격차를 제대로 이야기하려면 가장 먼저 머릿속에 있는 그 부자에 대한 잘못된 정의부터 부숴버려야 할 것 같아요.
아주 동의합니다. 사실 수입이 많다고 무조건 부자인 건 아니거든요.
흔히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액수가 크면 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고소득자, 즉 노동시장에서 몸값이 높은 사람하고 진짜 자산가를 완전히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개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그 차이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2022년 연방준비제도의 소비자금융조사 통계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전체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이 약 19만 2,900달러로 나옵니다.
네, 19만 달러 정도요?
그런데 상위 10%의 순자산은 무려 379만 4,600달러에 달하죠. 반면에 하위 25%는 단 3,500달러에 불과합니다.
와, 3,500달러요. 격차가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소득보다 더 결정적인 변수가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게 바로 주택 보유 여부입니다.
아, 집이 있느냐 없느냐요?
맞습니다. 주택 보유자의 순자산 중앙값은 39만 6,200달러인 반면에 임차인이나 비보유자는 고작 1만 400달러였어요.
세상에, 39만 달러다 1만 달러요? 이건 뭐 거의 40배 차이잖아요. 이건 단순히 매달 월급을 조금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로 설명될 수 있는 차이가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내가 노동을 해서 번 돈의 액수보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보고서가 고소득자와 자산가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렇군요.
고소득자는 현재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시간과 고도의 기술을 비싸게 파는 사람입니다. 유능한 의사, 대형 로펌 변호사, 대기업 임원들이 여기 속하죠. 이들은 돈을 많이 벌지만 그 돈의 원천은 철저히 자신의 시간과 체력입니다.
아, 반면에 자산가는 축적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들은 노동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자본과 시스템에서 현금 흐름과 선택권을 얻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머릿속에 빡 떠오른 이미지가 있어요. 고소득자는 약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최신식 러닝머신 위를 뛰는 사람인 거예요.
아, 아주 좋은 비유네요.
시속 20km로 맹렬하게 뛰니까 남들보다 화려해 보이고 주변의 환호성도 받죠. 하지만 아무리 비싼 러닝머신이라도 본인이 아프거나 지쳐서 두 발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서 뒤로 꼬꾸라지거나 튕겨나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발을 멈추면 바로 끝이죠.
반면에 자산가는 그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사람 같아요. 굳이 네 발로 숨차게 뛰지 않고 가만히 서 있어도, 심지어 잠시 주저앉아 쉬더라도 기계가 알아서 그 사람을 위층으로 계속 올려 보내주는 거잖아요.
와, 완벽하게 본질을 꿰뚫은 비유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는 노동을 멈추는 즉시 현금 흐름이 차단되고 경제적 위험이 급증하죠.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하신 그 연봉 25만 달러의 파산 위기 전문직이 바로 이 러닝머신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와닿네요.
반면에 주식, 부동산, 저작권, 사업 지분 같은 생산적 자산이라는 에스컬레이터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배당금이나 임대료, 이자 같은 형태의 현금 흐름을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논리적으로 아주 당연하고도 뼈아픈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에스컬레이터가 그렇게 좁고 편안하다면 도대체 왜 모든 사람이 다그 에스컬레이터로 갈아타지 않는 걸까요?
구조적인 진입장벽이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만으로 부자가 될수 없다는 걸 다들 알 텐데, 왜 하위 계층은 자산을 축적하는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그 낡은 러닝머신 위에서 고군분투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빈곤이 만들어내는 끔찍한 심리적, 구조적 덫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요, 2024년 미국 성인의 63%만이 4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50만 원 정도의 비상 지출을 현금으로 낼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400달러조차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고요?
네, 심지어 13%는 아예 감당할 방법이 아예 없다고 했고요. 이렇게 여유 현금이 없는 상태는 일상의 작은 충격에도 필연적으로 고비용 부채를 끌어다 쓰게 만듭니다.
저도 그 자료 보면서 급여일 대출, 즉 페이데이 론 통계를 보고 진짜 제 눈을 의심했어요. 100달러를 빌리는데 15달러의 수수료가 붙더라고요.
네, 아주 악명 높은 대출이죠.
이걸 2주 단위로 빌리는 구조니까 연환산 금리로 치면 무려 400%에 달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이 살인적인 대출의 5건 중 4건이 14일 이내에 다시 연장되거나 재대출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덫이죠.
이건 애초에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다리가 아니라 한번 빠지면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 아닙니까?
정확합니다. 그걸 경제학에서는 빈곤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할수록 같은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살때 훨씬 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니 400%짜리 이자를 내야 하고요.
묶음으로 싸게 살 여력이 없으니 생필품도 낱개로 비싸게 사야 하고요. 이쯤 되면 우리 청취자님들 마음속에 당연히 떠오를 법한 날카로운 반론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제가 대신 총대를 메고 던져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우리가 평소에 정말 흔하게 듣는 통념이잖아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통제력이 부족해서 과소비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위험을 회피해서 투자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 말이죠. 결국 개인의 문제 아니냐는 건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바로 행동경제학과 미국경제연구소, 그러니까 NBAR이 밝혀낸 연구 결과에 있습니다. 가난이 사람을 비합리적으로 만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가난은 사람의 인지적 대역폭을 당장의 생존 문제에 강제로 묶어버립니다. 내일 당장 끊길 위기에 처한 전기세 또는 당장 고장나서 출근을 못하게 만드는 자동차 수리비 같은 위협에 뇌의 모든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이죠.
아, 마치 우리 컴퓨터의 램 메모리 같은 거군요. 당장 눈앞에 닥친 무거운 프로그램 곧게 돌리느라 메모리가 꽉 차버려서 장기 투자 전략 같은 미래지향적인 폴더는 아예 클릭해서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비유네요. 인지적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위험 회피에 대한 오해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부유한 사람에게 10번 중 2번 성공하는 고위험 프로젝트는 그저 분산 투자의 일환일 뿐입니다.
실패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빈곤층에게는 단한 번의 실패가 퇴거나 의료 중단으로 직결됩니다. 파산 확률이 곧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위험 회피는 나약함이 아니라 지극히 합리적인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와, 실패가 가져오는 대가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 선택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빈곤층이 이렇게 생존에 묶여 있다면 도대체 부유층은 그 시간에 어떤 장치들을 이용하길래 자산을 그렇게 폭발시키는 걸까요? 보고서에 그 부의 엔진을 구성하는 9가지 메커니즘이 나오잖아요.
네, 복리, 세금, 레버리지, 법인, 부동산, 주식, 사업 소유권, 상속, 그리고 네트워크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심도 있게 봐야 할건 바로 세금과 레버리지의 차이입니다.
잠깐만요. 세금이요? 세금은 그냥 소득이 많으면 누진세를 더 많이 내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주 60시간씩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버는 사람이 해변에 누워서 배당금 챙기는 사람보다 더 높은 비율로 세금을 낸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요?
많은 분들이 세전 소득에만 집중하시지만 진정한 부의 축적은 세후 수익이 결정합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노동소득에 매겨지는 세율과 자본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장기자본 이득의 세율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아, 구조 자체가 다르군요.
네. 장기자본 이득은 납세자 상황에 따라 0, 15, 20%의 매우 유리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심지어 법인을 활용하면 실효세율은 노동소득자보다 훨씬 낮아지죠.
아, 그러니까 부유층은 노동을 거부하는 게 아니었네요. 오히려 초기에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동소득을 긁어 모으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그 노동소득을 매일매일 태워서 찰나에 불을 쬐는 연료로 소비해버리지만 자산가들은 그 연료로 영구적으로 스스로 돌아가는 엔진을 사들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노동소득이라는 종잣돈을 굴려서 비노동소득을 창출하는 엔진을 만들고 거기에 유리한 세금 구조와 레버리지를 더해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이는 거죠. 이게 바로 노동소득의 비중을 줄이고 에스컬레이터 속도를 무한대로 높이는 메커니즘입니다.
엔진을 조립하는 방법이 이렇게 명확하다면 누구나 똑같이 따라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보고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고 싶어하는 차가운 현실, 즉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네, 이 보고서는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철저히 사실적 데이터만 전달하는데요. 2022년 인종별 가구 순자산 격차 통계를 보면 백인 가구의 순자산 중앙값은 약 285만 달러였습니다. 반면 흑인 가구는 약 44,900달러, 히스패닉 가구는 약 66,100달러에 그쳤죠.
와, 백인과 흑인 가구 격차가 무려 6배 이상 나네요. 이건 개인이 얼마나 노력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출발선 자체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 오포튜니티 아틀라스 연구를 보면 환경의 영향이 소름돋게 나타납니다. 부모 소득이 같아도 어린 시절을 어느 동네, 즉 어느 우편번호 지역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성인기 소득이 크게 달라진다는 인과적 영향을 분석해냈거든요.
안전, 학교, 의료 같은 인프라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프라가 결국 평생 소득을 결정짓는 압도적인 변수라는 게 입증된 거죠.
이 대목에서 청취자님들의 답답한 마음을 제가 대변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출생, 지역, 심지어 운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이거 너무 우울해지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구조가 다 결정하는 거라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계부 쓰고 노력할 필요가 있나요?
이걸 더 큰 틀에서 연결해보면요. 이건 결코 패배주의에 빠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냉정하게 구분하자는 뜻이죠. 출발선이나 금리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 지출을 줄이고 빚을 갚고 투자하는 건 100% 나의 통제권 안에 있거든요.
아,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개인의 주도적인 행동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레버리지라는 뜻이군요. 자,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당장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 그 8단계 로드맵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이 로드맵의 핵심 철학은 수익률 극대화가 아니라 파산 확률을 낮추는 것이 무조건 먼저라는 겁니다. 특히 1단계부터 3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째는 소득 확대입니다. 초과 근무로 몸을 갈아 넣으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시간당 단가 자체를 높이는 데 집중하라는 뜻이죠.
아까 비유로 치면 엔진에 들이붓는 연료 자체를 고급 연료로 업그레이드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2단계는 비상자금 마련입니다. 최소 1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모으는 건데요. 이건 투자용이 아니라 실직이나 사고가 터졌을 때 아까 말한 그 고금리 대출의 역복리 늪으로 빠지는 걸 막는 최우선 방어막입니다.
튼튼한 연료 탱크를 만드는 거군요. 그 방어막이 준비되면 3단계, 바로 연환산 금리, 즉 APR 기준이 가장 높은 고금리 부채부터 무조건 제거하는 거고요.
네, 뼈와 살을 깎아먹는 역복리의 주범이니까요. 이렇게 방어를 단단히 한 후에야 4단계부터 장기 투자, 세금 최적화 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8단계를 보고 나니까 오프닝의 두 사람 비교가 완벽히 이해됩니다. 연봉 3억을 벌어도 비상자금 없이 빚에 짓눌려 파산 확률이 높은 사례 A 취약층과 연봉 7만 달러라도 지출을 통제하고 잉여 현금을 자동 투자해서 선택권을 쥔 사례 B 자산가의 대조가 뚜렷해지네요.
맞습니다. 결국 이 로드맵은 단기간에 벼락부자가 되는 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 삶의 선택권을 사들이는 과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진짜 가슴을 때리는 통찰입니다. 결국 소득은 스쳐 지나가는 유량, 즉 흐름이고 순자산은 나를 지탱해주는 저량, 즉 축적이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부는 곧 삶의 충격을 흡수하고 내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네요.
네. 언제든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플 때 쉴 수 있는 선택권. 이 선택권의 개수가 진짜 부의 척도인 셈이죠.
청주자님, 오늘 소스 내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진짜 부의 정의가 선택권을 늘리는 거라면 우리의 교육 시스템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본을 소유하는 에스컬레이터 탑승법을 가르치고 있나요? 아니면 러닝머신 위에서 쉬지 않고 달리는 초고효율 노동엔진이 되라고 훈련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정말 날카롭고 훌륭한 화두입니다.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반드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청취자님, 오늘 밤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쥐고 있는 선택권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자산 명세서에는 과연 몇 개의 선택권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심층 분석이 청취자님의 지적 여정에 큰 아하 모먼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 세상을 꿰뚫어보는 더 날카로운 통찰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